근래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이 조롱과 비방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교 역사 120년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이 교회는 처음 이 복음의 시작부터 이 절망 속에 처한 우리 민족에게 이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고 이 영원한 구원의 방도만 제시한 게 아니고 민족 갱생의 길도 제시한 교회로서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이 섬기고 또 이렇게 세운 교회로서 신망과 존경을 받았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사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 20년 동안에 이 교회는 이 개독교라 하는 이름으로 잘 표현되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 내부적으로 이 실족한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또는 가톨릭교회로 이전해 가기도 하고 이단들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참 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원인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이 교회 내부의 타락, 특히 일부 대형 교회들의 이 타락, 이런 교회들의 그 이른바 큰 목사들의 이 추태, 그게 대개 두 가지인데요. 이 금전적인 추태와 성적인 추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일부 최근에 이 기독교를 과장되게 표방하는 일부 정치가들이 선거 때만 되면 기독교인들의 패거리 정신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적으로 또 이 말려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들로 뽑아 놓으니까 이들이 그러면은 그런 중요한 직책에 올라서 복음의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삶의 방식을 악용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정치를 행했나 거꾸로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이 어긋나는 그런 이 정책들을 펴고 정치 행태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또 이 교회가 심한 이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독교 고관들이라는 사람들, 기독교 실업자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과는 어긋나게 뇌물을 받고 부정을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 불의한 이 상거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우리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현재 상황은 로마서 2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당대의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을 두고 하는 통탄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통탄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 유대 백성,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당대의 유대 백성에게 이렇게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는 유대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여 세운 이유는 열방에 빛이 되고 열방에 구원이 되도록 세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종으로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열방의 구원이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유대 백성의 도리어 거꾸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모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사야는 개탄하고 사도 바울에 이어서 당대의 자기 백성, 유대 백성에게 그렇게 개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개탄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여기 5장 16절에 보시다시피 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당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회 성장과 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마태복음 5장과 5장에서 7장까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곧 예수의 하나님 나라, 마태의 언어로 말하면 하늘의 나라, 그것을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은 한문으로 표현을 해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이 하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인데 그 서두에 그러니까 3절에서 11절까지에서 너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참 복받은 자들이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구원이 너희들의 것이다. 고 축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팔복이라 하는데 왜 팔복이라 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여덟 가지로 표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걸 자꾸 이 물질화시켜서 그 어떤 복일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천국을 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자들은 애통해한단 말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도리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순종해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지어서 많은 고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은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배부를 것이며, 그것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런 밀접한 교제를 나눌 것이며, 전부 하나님,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 들어가서 그곳에 영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어떤 복들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정작 우리가 이 팔복을 볼 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앞에 받아요.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품성을 갖춰야 되나, 거기에 관심 갖춰야 돼요. 어떤 품성을 갖춰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내 안에 어떤 선한 것, 어떤 지혜, 어떤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그런 존재가 못 되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 철저히 느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됨.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아까 애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워 애통하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비를 누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품성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기 이제 산상수훈이 결론에 가서 예수께서 7장 15절부터 23절 가면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 주는데, 거기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신앙을 미신화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무슨 저 이적도 행하고 이런 것에 관심 가지면서 실제로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거기에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무슨 열매? 옛 번역에는 선한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역 번역을 오늘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선함의 열매라고, 착함의 열매, 의의 열매,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라고 그러죠. 빌립보서 1장 11절. 이 의의 열매, 착함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어쩐다고요? 하나님 들어오지 못한다.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거기 그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가 여기 지금 서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런 이 의로움, 자비로움, 그 다음에 그 온유함, 신실함, 이런 그 의의를 추구함, 이런 열매를 맺어야 어쩐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우리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규정해 줘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5장 13절부터 16절. 그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와요. 근데 5장 13절, 14절까지, 16절까지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기본적으로 두 그림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두 번째. 근데 이 빛이라는 그림 언어를 조금 부연해서, 언덕 위에 세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암흑의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또는 등경 위에 세운 이 등불이다. 이렇게 부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그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음식을 맛있게도 하고, 그래서 부패를 막으며 상처를 치유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상처를 치유하여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빛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죠? 봐야 지식을 얻지. 그 사물에 대한 깨달음, 암 지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지식의 전달자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암흑과 혼돈과 불의의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의 진리와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를 받들어 세상의 소금과 빛 노릇을 제대로 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한, 즉 그의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 목적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노릇을 온전히 감당해서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온 땅에 실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정체성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떻게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를 뒤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죠? 대한민국의 통치 영역에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산다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말, 곧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법은 뭐냐?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하니 완성하러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이게 산상순 전체의 논지예요. 여기 17절과 20절이 산상순 전체의 논지야. 예수께서 모세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지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완성된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온전히 지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하고 세상의 빛 노릇을 하고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나 이루나. 예수께서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이 산상수훈에 보면 첫째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을 올바로 온전히 지킴으로써 이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여기 5장 17절과 20절에 이 논지를 제시하고는 이어서 5장 21절 48절에서 자신이 온전히 드러낸 하나님의 법의 참뜻을 여섯 개의 반대어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두 개만 살펴보면 5장 21절 22절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종말에 새 백성인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로서 종말의 구원자로서 모세 율법을 완성하러 온 메시아로서 더 완성된 법을 선포한다.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나가. 나가란 말이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멍텅구리. 형제를 바보라. 무시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어쩐다고요? 그게 벌써 살인 행위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반대법이에요. 모세율법 선언하고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인용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더 완성된 법, 예수의 더 완성된 법. 자, 두 번째 반대법은 5장 27절 28절 모세는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선포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제7계명.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예수의 완성된 법. 메시아로서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신 분의 새 법. 모세율법과 메시아 예수의 완성된 법이 어떻게 달라요? 모세율법은 행위의 의형의 최소한만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완성한 법은 그 법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우리 심장의 동기에서부터 올바름을 요구하는 법이에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웃의 목을 치는 행위만 살인이죠. 근데 예수는 그 이웃의 목을 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우리 심장의 동기, 그게 이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웃은 너 같은 놈은 살 권리 없어 하고 이웃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게 이웃의 목을 치는 살인 행위를 유발시키잖아요. 그 동기에서부터 발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율법에 하면 7계가 자기 배우자 아닌 이성과 동침하지 않는 한 간음이 아니지. 근데 예수께서는 그 간음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동기, 그게 뭐예요? 음욕이라고, 음욕. 그것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부터 깨끗함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지, 그걸 품고 있는 한, 그게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 예수께서 이와 같은 반대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외형의 최소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죠. 예수께서 외식, 그 외식 겉으로만 이 율법 지키는 듯이 보여주고 자기가 의롭다고 뻐기는 행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식의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런 식의 외식 행위에 빠져.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우리, 우리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바르고 이웃에게 바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의를 이루는 삶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 둘째는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름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돼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나. 둘째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자세로 삶으로써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은 곧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자세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딱 중간에 그게 6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거기에 주기도문을 배치하였어요. 이 주기도문은 세계의 당신 청원들과 세계의 우리 청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에 대한 부름을 하고는 세계의 당신 청원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다. 우리 한국 주기도문 번역은 아주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당신을 다 빼버렸어. 당신의 당신. 둘째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셋째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세계 당신 청원들. 그 다음에 세계 우리 청원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소서. 세계 우리 청원들.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판에 가면 송령. 누가 보면 11장에 누가 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송령이 안 들어있는데 그 송령은 나중에 덧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이 세 개, 당신 청원들과 세 개 우리 청원들도 있는데 이 청원들은 다 청원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 청원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 청원대로 살겠나이다 서약이에요. 예컨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청원은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서약.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청원은 내가 당신의 아빠 노릇해 주심에 의지하고 당신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겠나이다 서원이에요. 그래서 아예 두 번째 우리 청원에는 그 서약을 명기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그 본문을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래 아람 예수께서 아람말로 하시는데 그걸 그리스어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니까 아람어 문법으로 나타나는 이, 그 뜻이 왜곡이 돼서 오늘 우리 말에 번역된 거예요. 서양 언어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그 부분 낭송할 때마다 좀 불편하시지?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 못난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 좀 용서 못하시겠소? 좀 용서해 주소요. 그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해 줄 테니 그 공로를 보고 조금 우리 죄 용서해 주시오. 그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불러주신 대로 우리 저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이 청원은 동시에 서약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이 본문은 더 명시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누가 죄를 졌어요.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어. 아니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저 녀석 언제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내가 손을 좀 봐주겠다. 손을 좀 봐줘야겠다. 이 손 봐준단 말이 누구 말이에요? 이게 전두환 심보지, 전두환. 그래서 언제 한번 내 손에 걸리면 저놈 내가 오른쪽만이 아니고 오른쪽, 왼쪽 한 대번씩 때려줘야겠다. 이 마음을 딱 내 심장에 간직하면서 맨날 우리 주를 용서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주를 용서해줘도 그 하나님이 죄 용서가 효력을 발생합니까? 못하지. 왜? 무슨 말이 드는데? 다른 죄 다 용서하시지만 내가 저 나에게 저 해코지한 저 녀석 손에 걸리면 손 좀 봐주겠다는 그 죄만은 좀 제발 그거 다치지 마세요. 그건 손대지 마세요.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가 여기 5장 14절 15절에 부연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가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라 너희 과실을 용서해도 효력을 발생하잖아. 효과가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들여서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청원만이 아니고 이 땅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소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게?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가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에 의해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 죄 용서해 주시오 할 때마다 내가 이웃죄 용서하겠나이다.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주기도문 할 때 눈을 저기 아니 주기도문 할 때는 눈 감고 해도 돼 기도할 때. 근데 왜 저기 사도신경 할 때 또 눈 감습니까? 사도신경도 기도입니까? 사도신경은 신앙고백이지.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 때는 눈을 번쩍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눈을 뜨고 전 세계 사도신경 할 때 눈 감는 사람은 한국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근데 주기도문 할 때도 눈을 감아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새기면서. 자, 주기도문의 세계의 당신 청원들과 함께 첫 우리 청원 우리에게 일용할 양 주시옵소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도 우리의 죄인 자를 용서하겠나이다는 이 청원은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그 청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예수께서 모든 계명들을 요약한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들을 두 마디로 요약했지. 두 계명으로. 첫째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모든 계명들을 요약했는데 그건 사실은 모세율법도 마찬가지. 모세율법 요약인 10계명도 첫 판에 새겨진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5계명부터 시작하는 둘째 판에 새겨진 여섯 개의 계명은 이웃사랑. 이게 모든 계명들의 정신이야.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야. 세계의 당신 청원들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으로 청원의 청원들에 표현된 하나님 사랑은 여기 산상수 6장 29절부터 24절까지에 강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우상숭배지.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상숭배를 배격하시되 가장 심각히 경고한 우상숭배 형태는 무슨 신상에 절한다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하면 무슨 불상에 절한다든지 장승에 절한다든지 무슨 조상 제사 지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고향 나사렛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당시 헬라 시대부터 있었던 큰 이방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헬라 신전의 신상들, 로마 황제상들 잔뜩 있었어. 예수께서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절하고 그런데 제물 바치고 하는 것은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수께서 정작 경계한 우상숭배는 만몬 우상숭배, 만몬, 재물, 돈. 돈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태도, 이걸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6장 24절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예수께서 우리 다 아는 바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정작 경계한 우상숭배는 만몬 우상숭배예요. 무슨 신상에 절하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우상숭배의 형태들 중 만몬 우상숭배가, 돈 우상숭배가 그 파괴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 재물로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니까 그 우상숭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자세를 갖게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게. 그것은 곧 이어 착취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게 하고 사회 계층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민족들 간에 아예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살상을 유발시킨다고요. 아, 불과 2008년, 7, 8년 전에 뉴욕 월스트리트의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1년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버는 아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뭘 야기시켰어요? 세계 금융공황. 그 금융공황으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파산이 됐고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깨지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까지. 어제 오랜만에 광화문 고금방에 제가 숙박을 하게 돼가지고 오후에 광화문을 한 바퀴 산보를 했으니까 거기에 세월호 2주기 추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비 오는데도. 세월호의 참사. 그거 왜 났습니까, 결국? 이단 그래서 기독교를 표방하는 한 이단 집단이 기독교를 과장되게 표방한 정권 아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낡은 배 한 척을, 한 척인지 두 척인지를 일본에서 폐기 처분되는 배를 사다가 적재량을 더 뭐 두 배로 했는지 하고 모든 안전장치를 다 빼고 뇌물 먹고 부정한 짓을 하는 관리들과 짜고 해운을 해서 그러게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다가 누가? 그 윗대가리들은 다 이른바 기독교인들 아니오? 그래서 300여 명의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이 수장이 된 거예요. 돈이 사람 잡죠. 돈 우상숭배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6장 거기 강해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청원을 강해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마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화바다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의 우리 아빠 노릇해 주심의 사랑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뭘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여기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예요. 만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뭘 줬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
곧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곧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
과도하게 재산을 쌓으려고 막. 과도하게 재산 쌓으려니까 뭐 이웃 것을 자꾸 뺏어야지.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뺏고 약육강식하고 적자 생존하는 정글에 대해서 요새 한국말로 하면 금수저는 대대로 잘 살고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니 사회 갈등이 더 불어나고 그래서 무슨 헬조선이 됐답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기도만 자세로 살면 다가온 하루는 양식을 위해서 주사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만문 우상 숭배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살면 어쩐다고요? 이웃에게 좀 더 너그럽게 되고 좀 더 베풀게 되고 그래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돼요. 세금도 제대로 내고 부실공사도 않고 가짜 물건도 안 팔고 사기도 안 치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뇌물 받아먹고 이런 짓도 않고 보다 공정한 경제, 사회 제도를 만들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정의가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줄어들고 화평이 증진이 돼. 그래서 좀 고루고루 좀 잘 사는 그게 종말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현재적 모습이야. 이럴 때 그게 참 그리스도인 정치가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 실업가지. 그런 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행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 노릇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인권을 증진하고 정의를 이루고 화평을 도모하고 우리도 하나님 믿자. 하나님을 알게 해요. 세상에 빛노릇 하는 거예요. 자, 이웃사랑.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 우리도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의 청원으로 표현된 이웃사랑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6장 14절 15절과 5장 38절 48절에 강의되어 있어요. 5장 38절 42절에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정신으로 살지 말고 그런데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이게 모세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걸 적정보응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건 고대 함무라비법 때부터 법의 정신이에요. 기본 정신이에요. 이걸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현대화된 당시 사회 현대화된 굉장히 인간적인 법이에요. 왜?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녀석이 내 이빨 한을 때려가지고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 내가 그 녀석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두 개, 세 개 부러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 소 한 마리를 도둑질에 갔으면 그 집에 가서 한 마리만 되돌려 받아야지 열 마리 되돌려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지금 현대법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게 모세 법의 원리인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뭐라 오른편 뺨치면 나도 그 녀석 한 오른편 뺨칠 권리 있다? 그게 아니고 어찌해야 된다? 왼편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주라. 적정보응이 아니고 용서의 사랑, 여사랑. 근데 이 용서의 사랑을 누구에게까지? 원수들에게까지. 원수들에게까지. 놀라운 예수의 법이에요. 놀라운 예수의 법. 이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천할 때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 히틀러가 유럽을 막 군사로 짓밟는데 예수님의 이 산상순 원칙대로 산다고 거길 국방을 안고 우리 잡어 잡수쇼 하면 되겠어요? 이런 때는 어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토론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토론하기려면 여러분들이 10시간도 여기 덧붙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벌써 이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법의 정신,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역효과가 날 때는 하지 말아야지. 네? 김일성이가 탱크부를 몰고 왔는데 어버 수령, 어버이 수령 오셨네. 우리 잡아 잡수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시간 없고. 그러나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오른편 밤친 자도 함께 오른편 밤치려고 말고 왼편도 돌려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면 어째 돼요? 세상이 좀 더 평화가 확대가 되지. 샬롬이 일어나지.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물신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정신과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즉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릇된 정신이 가져오는 부패를 방지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 노릇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암흑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빛 노릇이라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그의 구원을 덕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은 뭐냐?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하려고 않고 선교만 한다고 하니까 빚득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만몬 우상숭배에 빠져 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교만 하려고 하니까, 빚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 다 위선자들이고 개독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요새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뭐 한물 갔는지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게 너나 잘하세요. 우리 가르치려고 말고 너나 잘하라. 한국교회의 복음은 어느 순간에 예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뭘로 둔갑됐어요? 예수가 가장 경계한 만몬 복음으로 경계.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강남의 금사라기 땅 축복받는다. 돈 많이 벌고 잘 산다. 만몬 우상숭배라. 열심히 만문 우상숭배 정신을 앙양하는 설교만 해요. 그런 설교해야 설교가 은혜롭다 하고 그런 설교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패하면서 선교한다고, 그 돈 많으니까 이제 선교한다고 선교사 파송하고 전도한다고 난리 치니까 이 유선자 개독교 욕을 먹으면서 교회는 날로 쇠락해진 거야. 한국교회에 가보면은 저기다가 표 붙이기도 하고 주보에도 표 써놨어. 세상에 빛과 소금 드는 교회. 근데 어쩌면은 그 순서에 문제가 있어. 오늘 본문의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들어가는 거지. 소금이 먼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돼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 된다고 하면 맨날 성경만 한다고 하면 소금 되는 건 경시에 무시해. 예수의 제자로서 이중 사랑계명을 실천하면서 살려는 적극적인 실천, 이게 소금 되는 일이에요. 그걸 등하시하고. 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고 그 반대, 예수께서 경계한 만몬 복음, 만몬 우상숭배 가르치면서 이 미신적인 영성 조장하면서 기복신앙적 신앙 가르치면서 성교만 열심히 하라 하니 이게 기독교가 개독교 욕망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찌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되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빛이다는 괄호 속에 당분간 넣어놓고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소금 된다고요? 이중 사랑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가 완성한 하나님의 법 이중 사랑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 만몬 우상 숭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 삶의 자세, 그 자세는 무슨 자세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청원하는 자세, 그 청원 속에 서야 가는 바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삶으로써 삼일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 암흑과 혼돈에 쌓인 이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더 이상 흙수저, 무슨 저기 헬조선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사회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힘주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사약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